자, 보실까요? 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한 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세상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들도 많고,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징조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주님, 우리 오늘 또한, 또 이번 주 또한, 평소와 같이 주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 함께 하시는 모든 지체들과 또 좋은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달에 지금 오늘 3월 둘째 주고요. 오늘 포함해서 네 번이 남았는데, 요네 번은 이제 가나안 지역의 좀 지리, 지형, 또 가나안이 왜 그렇게 이제 많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요 기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두신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창세기부터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어디 왜 적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나 이런 건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가나안의 위치와 또 땅의 어떤 생김새들을 보면서 한번 각자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다시 훑어볼까요? 아나톨리아가 있고 이집트 메소포타미아가 큰 세력으로 있고요. 그 외에 저 반대쪽에 이제 그리스, 엘람, 누비아가 이렇게 있는데, 요세 땅의 가운데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말을 우리는 레반트라는 말보다 좀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해요. 가나안이라는 지역 자체가 좀 성경에도 좀 여러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딱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이 머물렀던 그 12지파가 그 자리를 잡았던 그곳만을 가나안이라고 하지는 않고, 성경의 여러 구절을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모든 땅들을 다 가나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 글자 매자 있는데, 그 근처에서부터 저 아래에 트자 있는 그 거기까지가 다 가나안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좁게 이야기라면 그 전체 지역의 아래쪽, 지금 이스라엘 땅의 중심지, 그 정도만 가나안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레반트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의미가 좀 적용되긴 해요. 어쨌든 이 부분은 좀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제가 우리나라 지도를 같은 크기로 넣어봤어요. 우리나라가 한요 정도 돼요. 어때요? 여기 중근동, 고대근동 땅덩어리가 이렇게 좀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아래쪽, 저 한반도의 남쪽, 대한민국 땅 정도 보면은 아슈르나 바빌론이 한그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지도를 옮겨보면, 바빌론부터 이게 아슈르 지역 전체가 한 한반도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로 올려보면은 이집트 상하를 합친 거 정도가 거의 맞아요. 길이가. 당연히 이집트는 폭이 아주 좁은, 이집트 나일강변을 따라서 한 15km, 20km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집트는 이렇게 아주 좁은 영역이지만, 길이 자체는 이제 저 한경북도 꼭대기에서 전라남도 아래까지 길이가 비슷하고, 이렇게 굽이친 모양도 비슷합니다. 자, 이제 이쪽 지형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함께 봤었고요. 여기 이제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 주변으로 길게 한반도 길이 정도만큼 되는 지역과, 그다음에 고대 많은 시간 동안에 요그 레반트 아래쪽, 가나안 아래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땅, 거기까지도 이집트의 영향권인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는 지리적으로 존재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하티라고 되어 있지만, 요 아나톨리아 땅, 여기는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민족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아르메니아도 있고, 카파도키아, 킬리키아. 성경에도 킬리키아라고 돼 있나요? 혹시 실리시아라고 돼 있나요? 여기 발음에 따라 미국인들은 킬리키아라고 읽고, 비두니아, 갈라시아. 갈라디아서의 교회 그 수신자가 있던 갈라시아, 브리기아, 그다음에 리디아 또는 성경에 루디아라고 나와 있던데, 그다음에 밤빌리아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아나톨리아의 거대한 반도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나톨리아가 길이 자체로 보면은 한반도보다 조금 더 큰데, 워낙 그 위아래로 뚱뚱하고 이래가지고 면적은 꽤 큽니다. 저희 페이지 넘어가는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았나 봐요. 네, 여기 하티, 아나톨리아 땅에 고대 살던 사람들을 보통 하티라고 해요. 예. 이 사람들만 살았던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살던 이후에 이제 히타이트 사람들이 와서 그곳을 차지해서 히타이트 땅이 되었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지금은 튀르키예잖아요. 이 튀르키예의 그 오스만 투르크에서 시작했던 그 튀르키예의 전신 사람들은 우리가 이 우리나라 북방에 있는 만주 쪽에 있는 돌궐, 특히 서돌궐 사람들이 이주해서 간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톨리아 땅은 현재 튀르키예 역사 교과서를 보면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측면에서 같이 배운대요. 하나는 민족의 역사, 또 하나는 이 땅의 역사. 이 한반도는 우리가 민족의 역사와 땅의 역사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오랫동안, 여기가 이제 문명의 연결다리라고 제가 그 표현을 쓴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중심으로 역사를 구성을 하면, 맨 처음에 이 하티인들이 있었고, 히타이트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 다시 또막 이렇게 사람들이 또 여러 나라에서, 아까 그 갈라디아 사람들은 원래 프랑스 쪽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차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서부 지역은 다 그리스 이제 식민도시이기도 했고, 이렇게 바뀌다가 오늘날에 이제 튀르키예까지 왔고요. 튀르키예 사람들의 역사,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그 민족의 역사는 저 여기 우리나라 저 위쪽에 시베리아 그쪽에서부터 돌궐 쪽에서 시작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 역사를 따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가 자, 이제 고대 가나안 레반트 지역을 보시면 이 문명의 회랑이자 길목이고, 그다음에 교차지대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좀 잡아봤습니다. 여기는 지형적으로 매우 협소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자체적인 이 땅에 강대국이 형성되는 것은 쉽지 않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하게 이 땅에서 강대국이 딱한번 생겼어요. 그게 언제죠? 고대 때? 그게 다윗과 솔로몬 제국이었습니다. 예. 다윗과 솔로몬도 특히 다윗이 정복한 것이 솔로몬이 이제 위쪽을 조금 더 차지하긴 했었는데요. 요 위쪽 부분, 북부 시리아 지역과 요 남부 이집트로 교차하는 이쪽까지 다 차지해서 거대한 제국이 딱한번 있었던 거고, 그 외에는 자체적인 어떤 힘의 세력이 밀집되기는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상대적으로 대제국 간의 접점과 관문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였어요. 이게 길다 보니까 지금 되게 안타깝지만 지금도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는 비행기나 또 이런 항속거리가 먼 타격 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언제나 대군을 이끌고 가면 후방이 항상 병참을 두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이집트를 공격하려면 이긴 땅으로 군대를 집어넣고 끊임없이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사막이나 이런 데 민족들의 공격을 이제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식량 같은 물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아주 통과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민족 언어적으로는 셈족계로, 메소포타미아와 이쪽과 이집트보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더 가까운 특성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기에 따라 지배 세력이 끊임없이 교차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집트의 영향을 많이 받다가 그 이후에는 히타이트가 요 가나안 북쪽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주전 1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아시리아가 본격적으로 이 땅을 좀 영향력을 강력히 미치고 그리고 그 뒤에 바빌론 페르시아 해서 이렇게 지배 세력이 계속해서 교차하는 장소였습니다. 지형을 한번 볼게요. 크게 메소포타미아 지역 쪽에 두 개 강이 있고 나일강 쪽에 이집트 쪽에 나일강이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사막과 또 지중해 그다음에 북쪽에 히타이트 쪽에 고원지대 그다음에 지금의 이란 이쪽에 자그로스 산악지대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중근동과 그다음에 그리스 이런 쪽까지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아래쪽으로 쭉 이집트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이집트가 이렇게 꼬여 있는데 이 아래쪽이 이제 상 이집트이고요. 지금 이 지도상에서 맨 아래쪽에 있는 데가 이제 누비아라고 에티오피아 옛날에는 에티오피아이자 구스이자라는 사람들이 저쪽에 있었고요. 지난주에 목사님 잠깐 지나가 수요예배 때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의 에티오피아는 이거보다 훨씬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에티오피아인들 성경에 있는 구스인들 에티오피아인들은 오늘날의 수단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수단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구스인들은 흑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흑인들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대부분 다 지중해 쪽에 있는 그 백인 계열 백인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요 아랍인들과 비슷한 요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집트 왕조 중에 제 26왕조인가 25왕조였나 26왕조는 한번 이 누비아의 흑인들이 이집트를 정복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디르하가 있죠. 그 디르하가는 흑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집트 그러면 아프리카니까 흑인들의 나라 흑인들이 있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클레오파트라 같은 유명한 인물들은 당연히 백인이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요 현재 아랍인들 이거와도 전혀 상관없이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얀 얼굴이었습니다. 조금 더 굵게 보면 지난주에 요거를 못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집트 쪽에 이렇게 쭉 직선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있었고요. 옛날에는 어떤 나라나 민족들이 사는 거주지 이런 거를 어떤 오늘날과 같은 면적이나 이런 경계 이런 걸로 보지 않았고요. 이렇게 도시들이 이어지는 점들의 연속선상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쪽을 보시면은 아래 누비아에서 시작해서 이집트로 올라오는 하나의 긴 축이 생겨 있었고요.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 쪽을 보면 저 멀리 있는 쪽에서 보면 엘람, 그 다음에 바빌론, 아시리아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었고 또 히타이트와 리디아, 그 다음에 쭉 지나서 그리스까지 가는 통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을 이어주는 곳이 바로 가나안과 작은 의미에서의 가나안과 작은 의미에서의 레반트 지역이었는데 요 가나안 요 레반트는 아주 협소했다. 그리고 양쪽이 한쪽은 바다 한쪽은 사막으로 막혀있는 지형이었고 이 세 개 축을 다 아우르고 요 세 개 축이 만나는 곳이 바로 북부 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빼놓고 보시면은 이 선들만 보여요. 실제로 고대에는 요거 외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것만이 지도의 전부는 아니었고 요 아시리아 보이시죠? 아시리아 북쪽으로 올라가면 우라르트로 가는 길이 또 조금 있고 바빌론에서 또 약간 양쪽으로 퍼지는 길들이 있고 히타이트와 리디아에서도 위아래로 조금 퍼지는 길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요 세 개의 축 그리고 북부 시리아에서 만나는 요 모양새가 고대인들의 그냥 방향감 또는 지리의 전체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직선으로 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다가 개념적으로 바다와 뭐 산 이런 것들을 좀 넣어봤어요. 파란색이 바다예요. 흑해 있고 지중해, 홍해, 페르시아. 그 다음에 고원지대가 존재하고 누런 사막지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만 대 일의 정밀한 지도가 옛날엔 당연히 없었겠죠. 그렇죠. 요즘에는 자동차마다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서 여러분도 우리나라 지도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사회과 부도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서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죠. 옛날 사람들은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예 몰랐어요. 정말 거의 몰랐습니다. 왕들이나 뭔가 이렇게 멀리 장거리 교역을 하는 사람들도,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이런 기록을 남겨놓은 사람들이 보면 그냥 요 틀에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일리 쭉 가면 어디다. 뒤로 쭉 가면 어디다. 요렇게. 이 땅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관심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메르에 있던 한 상인이 히타이트까지 이제 교역을 하러 가면 딱요 선만 기억을 했어요. 오늘날처럼 막 지리 지형이 이렇게 꼬불꼬불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정도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인식이 아마 고대인들의 생각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자, 다시 좀 지도를 원복을 해서 보면, 이제 가나안 쪽으로 좀더 깊게 들어와 보겠습니다. 가나안 플러스라고 했어요. 가나안으로만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렵고, 가나안 플러스 알파 해서 강대국의 연결 지점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이 가나안 플러스는 전체적으로 협의의 가나안과, 그 다음에 위쪽에 시리아 지역과 아래쪽에 시나이까지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이제 가운데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가 그 위쪽, 이렇게 좀 덩어리가 있고, 시리아에 딱 가면, 아, 이제 왼쪽으로 가면 그리스, 유럽 방향, 오른쪽으로 가면 메소포타미아 방향, 이제 그런,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좁아져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탁큰 길로 들어서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구역으로 좀 나눴는데, 자, 첫 번째, 북부 또는 북서부 시리아를 보시면, 여기는 제가 이렇게 명함을 안 했습니다. 이제 요거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로 봐야겠어요. 시리아 지역은 고대에는 요 아래쪽에 아라미안 여기가 다마스커스 이제 요 다음 페이지에서 남부 시리아의 핵심 지역이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 아람 또는 뭐 시리아,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전체 그 중동 전체 지역에서 지금 요 확대된 요 지역 어딘지 이제 저희 인식하시죠? 여기 이렇게 키프로스 섬이 있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여기가 다소가 있는 데고, 제가 요 마우스로 여기 하니까 여기가 다소가 있는 데고, 그다음에 여기가 다마스커스. 그다음에 이제 이쪽 지역이 시리아 지역인데요. 저 시리아가 대표적인 도시로는 갈그미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갈그미스가 이제 유프라테스강 쪽에 있던 세력들이 메소포타미아 세력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올 때 많이 꼭 거기를 정복을 해야 되는 그 쪽이었고 여기 안에 지금 요 분홍색 있는 지역. 영어로 아무르라고 되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지금 요쪽에 아무르 있는데 거기가 북부 시리아의 좀 중심지였어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저 위쪽에 이슈아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왓나, 키즈 왓나 요쪽 지역들이 히타이트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여러 나라로 쪼개졌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요 북부 시리아는 지금도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여기가 전쟁이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고대에도 이 지역에 항상 전쟁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로마 세력이 좀 떨어지고 한 주후 11세기, 12세기, 13세기 넘어가면서 십자군 전쟁이 벌어졌던 그 십자군 전쟁의 1차, 2차, 3차 하면 다 이쪽 지역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왕국도 세워지곤 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이란 상징성 때문에 예루살렘 왕국이 많이 기억될 뿐이지 대부분의 전쟁들은 그 위쪽에 지금 요 시리아 지역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레포 같은 지역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에도 요 지명을 쓰고 있어요. 알레포 이런 데. 그래서 알레포 왕국 이런 것들이 세워졌고 여기는 북서부 북부 시리아. 예. 성경에 시리아다 아람이다 하면 여기 아니에요. 아, 여기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아람은 대부분 그 다음 남부 시리아였던 요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한 다마스커스 인근 지역과 때로는 시돈과 두루를 포함하는 요 해안 지역을 포함합니다. 이 해안 지역을 시리아라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 남부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서쪽으로 가서 지중해 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시돈과 두로가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많은 유물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는 우가릿 이런 도시들이 여기 존재하는데 여기 이 해안가는 시리아라기보다는 페니키아 베니게라는 이제 어떤 민족적 특성으로 많이 이제 설명이 되지만 어쨌든 이 지역 전체를 남부 시리아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오늘날에는 레바논 있는 그 땅입니다. 아시겠지만 아람이라는 단어와 시리아라는 단어가 사실 같은 것을 지칭을 해요. 근데 원래 아람이라는 말이 아까 요 위에 지도에서 아무르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 아무르르 거기에서 이제 아람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 아람인들 시리아인들이 엄청나게 그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시리아가 요 다마스커스만이 아니라 요 전체를 다 이렇게 차지하는 나라인데 요 시리아라는 단어는 이제 나중에 그리스인들이 아시리아랑 조금 헷갈리면서 요 시리아라는 이름이 붙어서 성경에는 아람으로 번역되어 있는 게 맞아요. 예. 시리아랑 아람 헷갈리실 거 없고 오늘날에는 시리아라고 부르지만 성경적으로는 아람이란 단어가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가 나라가 크다 보니까 여러 분할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베나닷 이런 왕들 있잖아요. 그 왕들은 지금 아까 북부 시리아까지 다 차지했던 그 거길 전체를 지배한 왕이 아니라 단 여기 아라미안스 아람 다마스커스 아람 고기만 지배하던 왕들이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 포함된 요 가나안 지역. 여기는 유다와 이스라엘, 그 다음에 블레셋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요 땅이 됩니다. 전체 네 구역으로 나누는데 이제 세 번째고요. 다음으로 네 번째, 시나이. 시나이 반도가 생각보다 커요.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는 그 대륙으로 치면은 아시아에 속해 있어요. 예, 요 시나이 반도는 아시아에 속해 있어서 아시아에 속해 있는데 지금 요 대부분의 땅은 이집트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도 그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같이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 이 시나이는 북부 시나이와 남부 시나이가 많이 달라요. 북부는 아주 평탄한 지중해를 따라서 대군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다음에 목초 지대가 많은 평탄한 땅인데 반해서 남부 시나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산과 골짜기가 아주 험한 산악지형입니다. 시나이는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나오거나 또 이집트로 들어가는 그 딱 그 지점인데요. 많은 이집트 왕들이 이 북부 이 블레셋으로 연결되어지는 요 루트를 저기에 이제 요새를 막 세워놓고 저기가 막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잘 지켰어요. 반면에 남부 시나이는 군대를 보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남부 시나이를 통해서 저기 이제 많이 고생을 하죠. 저기에서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저 지역이 남부 시나이고요. 이 남부 시나이는 좀 쓸모없는 땅인가 했는데 최근 들어서 여기에 엄청난 광물 자원들이 발견되면서 이집트가 여기를 갖고 있기 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전체 그림으로 와서 오늘 시간상 요 지형을 한번 좀 가져와 봤어요. 여기가 이제 시나이반도 아래쪽 시나이반도에서부터 저 위쪽 북부시나이까지 그 다음에 지중해 그리고 지중해 떠있는 키프로스 섬도 있고 그 다음에 지도의 오른쪽을 보시면 누런 거 저거 다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을 타고 있는 그 길쭉한 고기만 사람이 살거나 이동하기에 편한 땅이었는데 최근에 터키에서 강진이 발생을 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여기 보면 시리아와 저기 터키의 사이에 그 지점에서 그 여기 아까 우리 여러분 얘기했던 길리키아 지역, 옛날 고대에 길리키아 지역 고기에서 지진이 크게 발생을 했어요. 여기는 이 아라비아파는 이렇게 북쪽으로 밀어 올리고 있고 아나톨리아파니 서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 지점에 단층이 새로 생겼고 여기가 지난 한 100여 년간 지진이 급속도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요 트르키예 지진 때문에 요걸 가져온 건 아니고 이 아라비아판과 요쪽이요 요쪽 요 아프리카판. 아프리카도 여러 개 판이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판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이 아프리카판 사이, 요 단층면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라비아판과 아프리카판 사이. 딱저 지역이 바로 요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쪽 지도를 보면은 좀 특이해요. 요 다음 장면에 좀 있긴 하겠지만, 산악지대가 있고 요르단 강이 되게 이렇게 깊숙하고 요르단 강의 맨 낮은 데가 해수면보다 낮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여기를 보면은 이 지도가 이렇게 여기 보면 되게 지형이 왜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뭐야 쭈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그 지역이 여기가 레바논 쪽에서는 양쪽 아라비아판과 아프리카판이 서로 누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산이 아주 험준하게 생겨 있고 요르단 쪽에서는 이게 약간 아다리가 안 맞아서 양쪽이 땡기고 있어가지고 땡기다 보니까 사해나 그또 바다 갈릴리 바다처럼 아주 낮은 그런 지역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네 개로 나눈 거에 북부 시리아 쪽에 지형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 아래쪽에 남부 시리아, 다마스커스. 여기도, 요 가운데 보시면 빨간 지점, 여기가 빨간 지점 있는데, 거기가 이제 산악지대이고, 요 빨간 지점의 아래쪽에 헐몬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나이 아라비아 반도 아래쪽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에서 쭉 요르단 타고 내려와서 사해까지 있는데 여기가 상당히 심한 협곡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요거를 지도를 살짝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면 가나안 지역에 이렇게 지형이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요 서쪽 그 지중해 쪽에는 뭔가 이렇게 평탄한 평야 지역이 있고 저기 농사가 잘 돼요. 예. 저기는 평야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쪽에 뭔가 산악지대 같은 게 보이시죠? 여기가 중앙산지. 그 다음에 사해가 있는 그쪽에 다시 낮아지는데 여기는 지중해보다도 더 낮아요. 이 사해가 해수면을 치면 마이너스 400m 정도가 돼요. 우리 서해 바다가 제일 깊은 데가 수심 몇 미터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저기 50m가 안 돼요. 예, 서해 바다가 되게 낮아요. 예, 그래서 해수면이 조금만 한 100m만 빠져도 서해 바다는 다 이렇게 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해가 해수면이 마이너스 400 정도가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오늘 이스라엘 지형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요걸 좀 보면서 뒤로 밀었어요. 이스라엘 지형은 이거 좀 과장을 해서 놓은 거죠. 여기 사해에서부터 볼게요. 사해가 마이너스 430m입니다. 요즘에 아주 건조 이렇게 증발이 많이 돼가지고 물이 날라가면 증발되면 그것만큼 해수면보다 더 낮아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400m 정도라고 했는데 30m가 더 낮아졌어요. 더 낮아지면서 사해가 되게 오그라들었어요. 옛날에 지도에 있는 것처럼 사해가 크지 않고 많은 지역에 여기 지금 다 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여리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베데실로 세겜이 있고 사마리아까지. 요 중앙 쪽에 예루살렘, 헤브론, 아랏 여기서부터 요 중앙 지역, 요 예스르엘 되기 전까지 여기가 이제 중앙 산맥 지역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실 그 산악 민족이라고 해요. 예. 그 이유가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서 정착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서쪽으로 가서 지중해 해변 여기는 풍요로운 평야지대입니다. 출애굽 직후에 사사기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힘이 별로 없었어요. 철제 무기와 이런 농기구들을 갖고 있던 블레셋이 힘이 센 블레셋이 먼저 이 비옥한 해변 지대를 먼저 차지를 하고 그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사해에서 쭉 올라가면 이 계곡지대를 따라 올라가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도 마이너스 200 정도가 돼요. 되게 낮죠. 그다음에 하솔이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예수님 태어나셨던 이 하솔 아래쪽이 나사렛 지역과 연결이 되는데 이 나사렛과 사마리아 사이가 여기가 또 계곡 지역이에요. 예스르엘. 이 예스르엘이라고 하면은 인물 중에 누가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을 살려주기 위해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질 때 말을 타고 먼저 달려갔던 그 지역이 여기 에스르엘이고 무깃도를 건너서 저 뒤쪽에 갈멜산이 있는 지형입니다. 에스르엘 계곡은 여기도 약간 이제 낮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하솔 사이에 약 60m 정도 해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북극의 그 뭐죠?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또는 남극 북극은 녹아도 별 영향 없고 남극에 있는 빙하가 다 녹아서 해수면이 한 65m, 70m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으세요? 여기를 통과할 겁니다. 여기 앞쪽은 한 1~20m만 해수면이 올라가면 이제 여기 무깃도 쪽이 팡 터져요. 그리고 60m 정도가 높아지면 예스르엘에서 이 요르단 계곡으로 넘어가는 여기가 이제 물뚝이 터질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는 여긴 이미 200m 쭉 낮아져서 여긴 400m이기 때문에 해수면이 60m가 엄청난 거예요. 60m 올라가면 서울도 거의 많이 잠기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여기가 뚝이 터져서 여기가 다 이제 바다가 돼요. 사해까지. 사해 넘어서 요 아라바까지. 아라바 넘어서 요 아래쪽에까지. 근데 홍해로 연결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물바다가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저 뭐죠? 그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그게 자꾸 막히고 또 이용을 하니까 유럽하고 아시아 여기 지중해 뚫는 운하 뭐몇개더 만들어 보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옛날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던 시절에는 여기 깎아내고 요 아래쪽에 좀 깎아내면 여기 물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논의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사람이 많이 살아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 지형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지금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경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지형이 되었던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준비하는 저 역시 이 부분들을 잘 설명해서 우리 지체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 또 교회 오고 계시는 지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주님,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의 정세 가운데에서도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함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주님께 경배하는 귀한 시간들로 오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